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알 때부터 좀 나눴던 내용인데요. 뭐 여러분 많이 들었는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잘 달려갑니다.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좀 힘듭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자기가 누군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결단력 있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고난 아래 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이름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자, 영생교가 아닙니다. 영생교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영생교. 아주 예전에 영생교 유명했었는데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영생교가 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아마 영생교 한참 난리였어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요런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영생이 뭐지? 이걸 이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 위에 봅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저 뜻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요. 뭐 50%만 주고 네 순정하는 거 보고 내가 50% 더 줄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100%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받겠습니까? 100으로 받겠죠.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걸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주님이 그걸 하신 같이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벽하잖아요.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아까 영생을 줬는데 그게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까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은 카이노스라는 생명입니다. 자, 뭐 오후 때는 좀 들었어요. 카이노스가 있고 네오스라는 게 있어요. 야, 네오스는 뭔가 하면 냉장고 회사에서 신제품이 착착 나오는 거예요. 냉장고가 양문형 이러면 몇 분 만에 또 하나 나와. 몇 분 만에 나와. 이럴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네오스라 그래요. 새로운 거. 근데 우리의 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이 카이노스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이 땅에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 없는 새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생명과 완전히 달라요. 그걸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요?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생명이 없었어요, 이 땅에. 없었죠? 아담의 생명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십자가를 못 받고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천지 차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전혀 새로운 부류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족이라 그래요. 완전히 달라요. 자, 이런 생명을 카이노스 생명이라 그래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저 생명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리고 저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내린 저 생명 여기 이렇게 자라면 엄청난 일을 한다고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아, 정말 내 생명이 엄청나다고 이걸 여러분 발견하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뭐 돈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겨도 여러분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저걸 제대로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내가 생명이 왔어. 근데 무슨 생명이 왔는지를 모르니까 자신감도 없고 세상 부럽고 그냥 세상에서 꿀리게 사는 거지.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눈이 열리면 저 생명을 가지려고 그렇게 사모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저 생명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영생,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고요. 그 말이 그런 말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도 온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건가 하면요, 명령하면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뭐라고요? 명령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여간 이제 서서 이제 배워가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다운 신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다운 신적인 생명. 여러분 시편에 보면 81편인가 어디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따와가지고.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저런 사실은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권위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더 뛰어넘어서 이 세상 생명이 아니라 그냥 아담에게 준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다운 신적인 생명의 씨앗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면 어떻다고요? 이 땅에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까지도. 그런 영역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몰라서 또 잘하지 못해서 못 찾아 먹으면 참 슬프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을 이겨요. 아픔을 이겨요. 질병을 이겨요. 실패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막 사람이 죽었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라. 살아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바울도 어땠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에베소에서 밤새도록 말씀 듣다가 졸려가지고 장터리에서 굴려떨어져서 아래층에 떨어졌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자, 이런 생명들이 우리에게 지금 씨앗으로 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생명들입니다. 뭐예요? 영생이라는 생명 안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생명, 승리하는 생명.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유, 그걸 초림이라 그래요. 다시 오는 걸 재림이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뭐라고요? 이 생명이 활성화돼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고 막연히 알아. 근데 더 풍성히 얻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예 이렇게 도전하지도 못해. 이런 상황이지 우리가. 예, 믿음을 잘 모르니까. 믿음의 길을 잘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뭐라고요? 그냥 이 땅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있지만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는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분할 때 저렇게 빨간 보혈 테두리를 해놨어요. 저 옆에는 제 죄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저도 넣어준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저 사람이 줬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차이는 뭐예요? 표면 색깔 차이예요. 내부는 생명은 노란 영생의 생명이에요. 네,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하늘부터 오는 그 생명을 넣어서 우리가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표시할 때 저렇게 새까매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근데 속은 달라요. 영생의 색깔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 이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 구별을 합니다. 영생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껍데기가 새까맣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누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또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니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저 영생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해. 생명이 그렇다고 해.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을 때 그 생명이 왔어요. 근데 이 생명이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밑에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내가 가진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부러운 거예요. 이 슬픈 일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생을 가진 자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영생 안에 하나님의 영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요.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보다 커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저런 걸 여러분이 자꾸 묵상하고 말하고 해서 그냥 딱 무장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정체성이 나 이런 자야 딱 하고 아주 선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단, 질병, 죄, 가난, 저주를 이겼어요. 뭐가요? 영생이.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길에 뭐가 막 막혀.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러지 마시고 어떠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발견해서 사용하시라고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장애물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 장애물들은 이 산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탁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관이나 또는 뭐예요? 도지사나 시장이나 권세 엄청 크지요? 커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고. 근데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거든요. 근데 막상요, 귀신 들려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사람을 괴롭히고 막 머리를 갖다 벽에 찍고 이런 아주 난폭한 귀신의 역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몽둥이로 제재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묶어놓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 얼마나 괴롭다가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요. 야, 예수 이름 명한다. 멈춰. 멈춰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런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이제 점점 찾아 먹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요. 모든 상황을 승리할 수 있고 사단, 질병, 죄, 가난, 저주를 이기고요. 또 영광스럽고 탁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요? 이 영생이. 예. 자,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살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 영생은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이걸 점점 여러분이 찾아가면 가능하죠. 자,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뭐 아무도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아멘. 나 영생 가졌습니다. 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시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떤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얘들을 보고 또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또 영생을 가진 것을 인식하고요.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나 이런 권세 가졌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줬어. 보이지 않지만 줬어. 그렇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분량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신적인 생명을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할 수 없다. 나는 승리의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냥 길에 다니면서 계속 고백하세요. 자꾸 말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묵상과 선포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저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머리에 있는 거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정체성으로 깨닫고 선포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자야, 이런 자야라고 여러분이 계속 주장하면서 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영생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의가 됐습니다. 자, 여기 죄인이 있어요. 여기 의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지? 의인이지? 이렇게 우리 그동안 혼란이 왔었어요. 그렇죠? 혼돈이 왔었어요. 왜? 하는 일 보면 자꾸 실패해. 성경은 의인이라고 자꾸 얘기해. 아니, 나는 실존적으로는 죄만 지어. 근데 성경은 자꾸 나보고 뭐라 그래? 사랑받는 자라 그리고, 너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너는 의인이야 그리고, 근데 하는 짓은 계속 죄인이야.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 하나님 외에 의로울 수 없다. 이게 이제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했다. 이게 지금 로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집에도 이게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많이 자꾸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저게 죄인인데, 새까만 죄인인데 지금 행복해해요. 왜 그런가 하면 봅시다.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 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이신 저분이 뭐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 죄를 가져가고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줬어요. 여기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이 짐승을 끌고 와요. 제물을.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 안수를 하면 안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 그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다 껍데기 벗기고 각을 떼고 뼈다고 다 출해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려요. 혹은 피를 뿌려서 하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봅시다. 이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고요. 짐승에 있는 그 깨끗함이 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다고요? 아주 작은 거야. 그 사건 하나만 해결해줘.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의는 넘쳐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도 의가 더 커요. 근데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줬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넘치는 의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입니까? 예, 네, 의인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됐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간략하게 배웠지만 다시 설명하면 이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었어요. 영은 타락한 영이었어요. 자, 예수님 영접한 후에는 몸은 몸이나 혼이나 똑같아요. 영은 영생이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죄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 영접한 후에 저렇게 영이 달라진 걸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라 그러고요.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요. 몸과 혼은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뭐라고요? 의인이라 그래요. 새 사람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 영접 시 죄인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의인으로 태어납니다. 뭐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요. 우리는 못 느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영과 몸과 혼이 있는데 영은 새로운 게 됐다고요. 자, 혼과 몸은 어떻습니까? 아직 옛사람 담고 있던 그 몸과 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믿는 순간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어디에? 몸과 혼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영은요. 조의 생명이 들어왔고 의의 본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리고 의의 본성을 가진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보면요. 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영을 따라 살아라. 영으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으로 사는 거 반대는 뭐예요? 영으로 안 사는 겁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구분해서 육신으로 산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저 영의 인도 따라 영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살고 옛날에 있던 혼과 몸의 그걸로 산다고 해요. 그 자원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산다 그래요. 저기 영의 생명이 와 있는데 저 뭔지를 몰라. 써먹지를 않아. 저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예전에 타락했을 때 어떻다고요? 그 죄의 영은요 나한테 죄짓게 하는 영향만 주지 내 몸을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혼과 몸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늘 우리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생명이 새로 왔어. 그래도 어떻다고요? 그 생명에서 오는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혼과 몸의 자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육신으로 산다 그래요. 또는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로 산다 그래요. 왜? 육신은 뭐예요? 어떤 오염된 상태를 말하고요. 육체는 뭐예요? 그 오염된 상태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걸 말해요. 그 육체라 그래요. 그렇게 구분해놨어요, 성경은. 그래서 육체는 뭐예요? 주로 이 타락한 아직 오염되어 있는 이걸로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육체의 일이라 그래요. 자, 육신과 육체의 용어가 원어는 똑같아요. 플래시라고. 똑같은데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상태를 말할 때는 육신. 그걸로 열심히 뭘 해가지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 하고 업적을 내 쌓으려 할 때는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달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혹은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돼요. 영에 있는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권세도 있고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고요. 능력도 있어요. 그걸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사람들이 사는 그것처럼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생명.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세워져요. 어떻게 하느냐? 여보세요? 여기 아까 육신 있잖아요. 혼과 몸. 요 영역을 바꿔가야 돼요. 저 영은 완벽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영에 있는 영역이 우리의 삶에 넘어오려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니라 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게 그 뜻이에요. 이 세대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늘부터 온 생명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혼과 몸, 육신이 우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했어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너는 내가 하는 일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핵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육신의 방식대로 살면 별 볼일 없고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소유의 생명이 오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이런 내용들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으로 사는 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니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해놓고 이거 영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 소리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 역사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계속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 바로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열심히 돈 벌고 사업하고 어떤 좋은 아이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래요. 그 어떤 사람 따라가다가 큰 돈 벌기도 하고 막 해요. 좋은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요? 그거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가요? 죄 없는 의인인가요? 예,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죄인은 이미 죽은 것을, 죄인이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속에 옛날 거. 그 모르면 죄인으로 삽니다. 의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 문제입니다. 나 의인이야. 나 의인이야. 내가 실수를 해도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사실은요 이래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나요? 안 짓나요? 무슨 죄를 그렇게 짓지요? 예? 아니 뚜렷하게 뭐 한 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비해서 우리 모두 다 뭐예요?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그럼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의인이에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우리 의인인데 뭐 하는 죄, 뭐 하는 의인이라고요? 죄를 짓는 의인이라고요. 아, 그런 그게 무슨 이상하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혼이 구원받은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수도 하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나 죄인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인의 삶을 못 봐요. 죄만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나 의인이라고 내 정체성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답게 살기를 더 열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요. 정체성을 알아야 그 정체성답게 살아가지요. 자,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는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의의 본성이 있어요. 언제나 옳고 의로워요. 왜? 생명이 그렇다고요. 근데 가끔 주먹이 나가. 요거는 뭐예요? 원래 생명 그렇게 안 해. 누가 한 거예요? 예전에 타락한 습관이 배어있던 혼의 영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실수도 해요. 죄를 짓죠. 그걸 고쳐가지고 여러분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의인으로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너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 행동을 자꾸 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내 행위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예 차단해버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우리 행동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의롭게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의인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까도 읽었어요. 자, 넘깁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저기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져갔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의롭게 만드셨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와야만 우리 됐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겁니다. 의의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만 잠깐 보라보지 마시고 어디까지 보시라고요? 부활까지 바라보시라고요. 부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실수했어. 죄를 지었어. 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 안 됩니다. 그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선포하시라고요. 며칠간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맨날 눈물만 찔찔 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다고요? 바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내 길대로 살았으니 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 길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그러나 눈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고 내가 깨달았어. 잘못 간 게 깨달았어. 낭패를 해가지고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켜가는 거예요.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십자가만 바라봐요. 자기 죄만 보니까 십자가만 보이잖아요. 예수님 죄수의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리안에 의롭게 된 걸 아직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순서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순서가 나와요. 잘 찾아보면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와요. 무슨 차일까요? 예, 제가 그동안 안 가르쳤으니 모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안 믿는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인간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돌아와. 이런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너 구원자야. 이 뜻이에요. 근데 구원받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저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저거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간 예수를 강조하고요.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 저 승천하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올 때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 뒤에 엄청난 것을 뭐라고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최근에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야, 구원으로 와. 여기 놀라운 생명이 있어. 이리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초청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 예수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있는데 너 그거 받았어. 그걸 너 누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뒤에 거는요. 뒤에 거는 우리가 실제 체험해야 돼요. 앞에 거는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뒤에 거는요, 그분이 주신 그 은혜들을 성령이 비춰줘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내가 진짜 의인이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너 이리 오면 예수가 너를 의롭게 해줘. 이런 메시지라면 여기는 뭐라고요? 너는 이미 의롭게 됐고 너는 다 가지고 있어. 그걸 너는 찾아 먹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아직 예수 몰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럽시다. 여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해요. 왜요? 부활에 더 방점을 둔다는 거지. 자, 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셨을까요? 죄의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게 하려고 저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가지고는, 죄인으로서는 의롭게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본성에 능력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으면 죄를 지어요. 의의 본성이 있으면요. 의를 행해요. 그래서 본성을 바꿔준 거예요. 생명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만 못해요. 고양이도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만 못해요. 근데 어떤 데는요.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 있어. 여러분 애기들 시부는 못 되네요. 근데 저 중국에는 어떤 개 보니까 가서 야채도 사오대. 주인이 심부름 하대. 그 사람이 안 주면요, 발로 탁 대. 이거 달라고. 더 달라고 막 물러. 그 양을 대단하는가 봐. 근데 갓난쟁이 기어대는 애들 어떻습니까? 심부름 못 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사람과 짐승이에요. 개예요. 달라요. 본성이 능력이 있는데 본성이 아직 자라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본성이 점점점 자라면 어떻습니까? 그 본성에 맞게 활동을 해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요? 이 본성에 맞게 지금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그걸 끝났다 아니에요. 본성으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걸 우리 찾아 먹으려고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비전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요. 아무 생각 없어요. 많은 경우. 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둘러볼 때 그 관심 별로 없어요. 어디 관심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성, 이 본성의 영생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찾아먹고 누려야 할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이제 찾아먹읍시다. 자, 그래서 본성이 바뀐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이 끊어진 것을 우리 알아야 되고요. 또 뭡니까? 모르면 죄에 끌려 다닙니다.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기 처박혀서 한번 실수하고 한번 하고 나면은 시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벌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니까 창피스럽고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직 의인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자신에게 의의 본성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을까? 왜 줬을까요, 의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못 나가요. 의인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의인 삼아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지금 구약시대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인을 뭐라고요? 다 더럽다고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의대롭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래도 겁나서 못 나갔어. 근데 신약은 뭐라고요? 내가 행동을 제대로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 은혜를 줬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알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나오라고 한 겁니다. 실제 나오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요. 그럼 어떻다고요? 은혜가 넘쳐요. 승리가 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감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좀 동네 사람과 싸웠다 해도 어떻다고요?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정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막 싸우고 와도 하나님 뭐라고요? 정죄 안 하세요. 그럼 막 싸우란 말이야? 목사님 맨날 싸우라는 얘기 안 해? 아니요. 싸우면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건 뒤에 가르치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마귀가 정죄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려요. 아, 내가 목사님의 의인이라고 그러더니 난 죄인이네. 맨날 실수만 하고 죄만 짓고 맨날 동네에서 싸움쟁이고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니려면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참 창피스러워해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렸다고. 맞아요. 영광 가린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귀는? 야, 너 한 집 봐라.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자신이 본인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아, 본성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그 타락한 것들이 그렇게 나를 자극한다고요. 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라고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뭐가요? 정죄감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정죄하면 안 준다 그러잖아요. 결코 정죄감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자꾸 죄책감이 가지면 한편 나가려니까 부담스러워. 점점점 뭐예요? 기도를 멀어져요. 숨기만 해요. 아담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은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요. 없다는 건 뭐예요?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정죄감을 갖는 거는 뭐라고요? 사단이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데요. 저거 진리를 붙드시라고요.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러는데 사단이 자꾸 공격한 빌미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하나님의 길이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내가 갈게요. 여기 회개예요. 자, 정죄가 몰려올 때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의인이야. 떠나가. 이렇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와 죄와의 관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거듭났어요. 근데 죄를 자꾸 지어. 실수를 해.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죄라고. 우리 매일 죄를 지어요. 근데 죄의 성격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좀 부정적인 죄를 지닌 사람.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긍정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있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사람과 맨날 싸우고 욕하고 이거는 안 좋은 쪽의 죄예요.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에요. 죄를.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그 사람의 혼과 몸을 통치해요. 뭐가요? 죄를 지으면. 관계는 이상 없어요. 근데 영까지는 못 침투해요. 혼과 몸을 침투해요. 그래서 병도 주고 또 어떤 침체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거 뭐라고요? 사단이 공격받아서 그래요.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뭐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아까 읽었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읽었고요. 로마서 4장 25절도 읽었습니다. 3장 24절도 읽었고요. 자, 그래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체성을 선포하시라고요.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더 초점을 두고 싸우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라고. 그러면요. 어둠의 세력이 밀려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본성, 의롭게 된 본성을 거기에 더 집중해서 맞아.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래서 이 꽃을 피울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의인입니다. 죄인의 십자가에 죽었고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